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5장, 26장인데요. 25장의 해당 부분을 두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이제 25장, 26장의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제 두 번째 인물이죠. 이삭에 대한 부분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그 원역사 이후, 그 원역사는 한 2000년에 해당되는 시간이라고 그랬었는데요. 그 이후, 그리고 이제 계속 등장하는 인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 인물에 대해서, 이 역사에 대해서 8주에 거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시 또 죄악과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그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고 또 신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모델로서 이 아브라함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인물에 대한 이 역사를 여덟 번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자, 이 성경이라는 게 우리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모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다. 그렇게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조로부터 이 땅의 역사 이야기로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그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떤 각도로 보느냐, 어떤 질문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각 이야기, 사건마다 해석하는 방향과 틀들이 이게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피고 있는 원역사 이후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 이 인물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가 그래서 좋은 질문, 바른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던졌던 질문은 뭐였습니까? 이 말씀 속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여 우리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건을 보고 있었고 또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그 인물의 삶 속에 보여지는 믿음은 그럼 뭐냐? 우리도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보여주는 믿음은 뭐냐?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역사를 살펴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떻게 일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바르게 이해가 돼야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쭉 연대기적으로 읽어가면서 그 복잡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은 다 다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이단이 튀어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본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그 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들이 생기고 있고 이단들이 생기고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금 이 연대기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창조로부터 그 역사를 살펴오면서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딱 집어서 뭐라고 말하긴 힘들어도 역사를 살펴오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점점 이렇게 인식해 오고 있을 건데요. 그동안 살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가장 먼저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창조의 사건 속에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 속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과 버금가는 이 인격적 독립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질을 가진 인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첫 번째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였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자유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뭐 통제한다든가 뭐 조종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사람과 어떻게 교통하시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키포인트 같은 거였죠. 근데 결국 그런데 그런 그 자유질을 가진 인간은 결국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구하며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을 떠나서 분리된 길을 걷게 됐는데, 그 분리된 길의 끝은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옥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됐지만 우리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먼저 그 우리 죽음으로 가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얼마나 윤리적으로 살았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걷는 그 길이 어느 길이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원죄라는 개념이 넌 죄냐라는 개념보다 우리는 지금 그릇된 지옥의 길로 떨어져 있는 그 상태로 걷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전에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으로 이끄는 일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아담 이후의 그 첫 세대, 그러니까 물로 심판받기 이후에 이전의 첫 세대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물로 된 심판, 홍수의 심판을 받고 모두가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 심판과 이 파멸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구해내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구원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서 첫 세대가 이 자유질을 가지고 거의 실패했으니까 좀 하나님이 조정하고 바꿔서 새로운 시대를 연 게 아니라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도 또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반역의 일이 벌어지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각기 제 길로 자기 느낌대로 가는 그런 삶이 또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든 민족과 열방 속에서 하나님은 실망하실 수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함께 동행코자 하셨던 그 길로 이끄시는 그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원역사를 통해 살펴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지만 그 당신이 가진 그 무한한 그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지를 주어서 창조한 그 독립적인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의 그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결정해서 행하는 걸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 역사를 볼 때, 지금까지 살핀 역사를 볼 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당신의 뜻대로 뭔가를 예정해버리고 뭐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듣기도 하는데 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하고 또는 뭐 창조 이전부터 택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를 택하고 예정해서 자기가 선택한 인물들은 뭐 억지로 끌어내서 뭐 역사 속에 막 들여보내고, 그래서 먼저 뭐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그렇게 막 사람의 자유지와 상관없이 막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시죠. 초대하십니다. 누구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처럼 반응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 전화를 하면 받아야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셨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당신의 그 뜻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들을 알려주셔서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을 듣는 이들이 그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믿고 그렇게 믿도록 조작이 되거나 프로그램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듣는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스스로 행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역사들을 보면 그래서 막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조정하고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면 역사가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지를 가진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의 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역사는 막 한도 끝도 없이 꼬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세상들이 우리 눈에 막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사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인간들이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막 본능과 욕심을 위해 쓰면서 복잡하게 만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에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대로 그것을 완성하여 성취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 살펴봤던 이야기인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둘째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래서 순종의 길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나아갈 때 셋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꿈을 꾸시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일일이 막 다 간섭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살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인생, 그가 175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10번 정도밖에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늘 나타나셔서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그 자유지를 가진 인격체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인격적 관계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게 하시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았다고 그랬죠? 형편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저건가 헷갈려가지고 실수도 하죠. 물론 그 시대의 문화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 여자를 뺏어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뭐 그런 말 때문에 아내가 막 두 번씩이나 막 이방의 왕들에게 뭐 잡혀가고 또 거기다가 이스마엘까지 막 나버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갖고 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삶들을 다 이해하셨고 비록 이제 꼬여버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꼬여진 역사가 아니라 어떤 역사든 간에 네가 실패하고 실수한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약속 내가 너를 통해 이루시고 이루고자 했던 그 약속을 향해 가는 거다. 그래서 그 아픔과 참 되돌이켜 보아서 부끄러운 그런 그냥 과거를 그냥 딛고 또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꼭 기억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관심도 없고 그 하나님의 뜻에 사는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외쳐 부르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저들의 마음을 막 전능한 능력으로 조정하고 그 당신이 원하시고 계획한 그 이 시나리오를 따라서 그렇게 막 행하도록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사야서에 특히 그런 얘기가 아주 많은 증거로 나오고 있고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 스가랴서 같은 걸 보면 결국 이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외면할 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름에 반응하는 자들과 역사하십니다. 전화를 걸고 받아야 통화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 부름을 받은 그 응답한 사람이 보니까 실력이 형편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저처럼 또 여러분처럼 실력은 바닥을 치고 형편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말씀의 방향대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살폈던 것처럼 결국 그 형편없던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의 자리,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셔서 함께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로 성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성품이 얼만큼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실패하고 많이 넘어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려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세워가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목적과 그 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아, 내가 이것을 고쳐야겠구나. 아, 이거는 좋은 거구나. 아, 그 뜻을 알아야 순종하고 성장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순종의 과정에서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게 된다고 해도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뭐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 처음에 창피한 좀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친구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잘못된 그곳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약속의 길로 그 친구와의 관계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성숙해 갈 때쯤 되면 어느 순간인가 이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고민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폈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감탄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오시면 웃고 하나님이 좀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가는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나눠갈 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읽어가야 혼란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 뭐 원하는 대로 우리가 뭘 하든 상관도 없이 가롯 유다는 어차피 예수님 팔아먹을 사람으로 너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해도 너는 뭐 내가 교회의 반석으로 세울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안다면 우리가 계속 복잡해, 역사는 점점 복잡해져요. 시작은 처음에 시작하지만 갈수록 역사는 쫙쫙 벌어져 갑니다. 그런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성품과 방법들을 늘 기억을 하고 살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역사의 이야기가 누굽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 우리 살핀 25장에 그 이스마엘 족보 이후에 이어지는 19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34절의 이야기가 이삭의 족보, 그러니까 이삭과 관련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야기는 이삭의 족보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좀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얘기가 계속 주제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왔을 땐 아브라함 얘기만 쭉 계속이 됐는데, 이삭이 나올 때부터는 이삭과 더불어서 그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의 얘기가 동시에 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그 역사는 이삭으로 흘러가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이삭의 얘기인지 야곱의 얘기인지, 이렇게 오히려 야곱의 얘기에 이삭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25장 이쯤 후반부부터 26장, 27장, 28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더불어서 야곱의 이야기가, 그리고 에서의 이야기가, 에서도 이제 잠깐 나왔다 들어가게 되고, 야곱의 이야기가 거의 창세기 끝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점점 복잡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왜 이야기를 여기다가 굳이 이 성경에 적어 놓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기 25장 19절에서부터 34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내용 안에는 이삭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야곱은 어떤 존재인가? 에서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 그 이유를 알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다음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시도록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거. 근데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 사람 이삭의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을 찾으시고 이 사람을, 이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읽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이 바른 안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모르면 오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야곱과 에서 이야기로 흘러가면 여기 25장에는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야곱이 굉장히 뭐 야비하고 뭐 그런 사람이고, 에서가 굉장히 그럴듯한 사람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을 살필 때 아비멜렉이라는 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내가 이렇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 이런 의로운 사람을 왜 하나님 나를 심판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따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의 표현이고, 그 시대를 볼 때 이 아비멜렉처럼 그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 아주 악중의 악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모르고 우리가 읽어가면,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은 정말 이게 말이 돼? 라는 식으로 자칫 오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5장 후반부에서 먼저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될 건데, 먼저 정의를 딱 내려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어떤 인물인가? 에서는 이런 사람이고 야곱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여기서 먼저 정의를 내려주는 게 지금 우리가 25장 마지막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실과 그 다음에 아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일해 가시는 이 방법을 잊지 않고 계속 읽어가야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해 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장 19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삭이 이제 그 40세의 그 리브가와 결혼을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60세가 될 때 자녀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들이 자녀를 잘 못 낳아요. 근데 어쨌든 뭐 60세,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 자녀를 갖게 되는데 쌍둥이 자녀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시집을 온 지 20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가지게 된 건데,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너무 발길질을 해대고 막 속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끔씩 그 임신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우리 딸 같은 경우도 임신됐을 때 막 엄마 뱃속에서 막 발로 이렇게 쭉 밀어내는 거예요. 손을 대보면 이렇게 애가 이렇게 쭉 밀어내는 게 보여요.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는 느낌 오 신기하다.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애를 품고 있는 엄마는 뭐 죽을 지경이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두 아이가 그 안에서 너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안 아프도록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입니다.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음 얘기로 갑니다. 임신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쭉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들을 출산하는 아이들을 출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첫 아들인 에서가 나올 때 둘째 야곱이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창세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적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족의 기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자기 민족의 기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어느 민족을 보든 간에 항상 그 처음 그 민족의 시작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아주 뭐 특별한 신화가 있죠. 뭐 알에서 깨어났다느니 뭐 어떻게 됐다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굉장한 탄생설화들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부분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이 야곱에 대해서 좀 더 큰 의미를 두기 위한 그런 기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정해서 앞으로의 역사를 내가 이렇게 만들고 말겠다라는 그런 선택과 예정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원칙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원역사부터 아브라함까지 살펴왔던 그 원칙에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미 정해진 운명론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돼서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받은 이 야곱 같은 사람은 뭐 아주 야비하고 뭐 비열하게 행동하게 그렇게 살아도 아까 저 베드로처럼 막 예수님을 뭐 배반하고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택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얘는 축복의 길로 천국으로 간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그래서 묵상할 때 이 사건들을 묵상할 때 아까 서두에 그래서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잊지 말고 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뭐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이제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운명이 결정됐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 보면 1장에 이제 이 구약의 모든 역사가 다 끝장이 나는 그때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면 도대체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뭡니까? 아니 그 포로로 나중에 역사를 살피겠지만 그 포로로 잡혀간 걸 데리고 오고 아무튼 복잡한 일을 하시면서 그 사랑을 계속 베푸셨는데 그 백성들이 도대체 당신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뭡니까? 그렇게 따져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에서의 산들을 황폐케 했고 에서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성경적 근거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이런 내용을 그냥 들어오는 대로만 듣게 되면 이 23절을 아까 이해할 때 형이 아우를 섬기겠다라고 할 때 지금 말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선택을 해버렸다. 그래서 그런 운명이 정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사람이 토기장애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가 무슨 할 말이 많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물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걸 우리가 살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지금 이 말라기에 나오는 얘기나 이런 거에 실제적인 역사를 지금 살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보면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선택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 살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해오셨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3절은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운명을 결정하고 해야 할 역할을 주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미래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지라고 그러는데 그 미래를 아시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뭐 가끔씩 미래를 알고 싶을 때 미아리 점집을 찾아가잖아요. 그 무당들이 막 이거 푸닥거려 하면서 얘기해 주고 그러죠. 그건 완전히 가짜고요. 정말 하나님은 그 미래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그 자녀들이 횃불 언약 때 그랬어요. 그 자녀들이 앞으로 이방 민족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건데 400년 만에 내가 데리고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해프닝들을 말씀해 주시는 차원에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다. 그래서 에서는 아무리 나한테 잘 아양을 떨어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원역사 이후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들만 축복받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바벨탑 사건으로 다 지금 민족들이 뿔뿔이 흐트러져서 어떻게 해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고 그랬죠. 다른 길로 가고 있잖아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아까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한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 지금 욕심과 본능 속에서 이 세속에 빠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열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평범하고 우리와 전혀 다름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모델로 등장을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줬고 우리는 살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첫 주인공이었으면 두 번째 이삭도 두 번째 주인공으로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걷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27절부터 나오는 이 야곱이 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에서의 그 장자권을 파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얼마나 야비한가 그게 주제가 아니라 에서가 지금 25장 이 부분은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에 무관심했고 그리고 자기의 느낌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데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를 하죠.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25장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럼 결국 결론적으로 큰 핵심은 뭐냐?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든지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어떻게 그게 느껴지든지 분명한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야. 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의 초청에 무관심했다. 그런 그러니까 롯과 같은 롯의 딸과 같은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였었다라는 얘기고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전해받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걸 붙들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반응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장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이 염두에 두고 이 뒷이야기를 읽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오해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25장 후반부를 읽어갈 때 이런 큰 안목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얘기의 흐름에 따라서 야곱은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아먹는 야비한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읽어가면 하나님이 이후에 어떻게 일하시는 거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아까처럼 운명론에 빠져서 그게 마치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인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신앙의 실력이나 살아가는 삶의 실력은 참으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이삭도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보고 또 삶의 성격과 어떤 이 사람의 어떤 그 이 됨됨이를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부르세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할 때 그가 누구든 간에 그 부름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그 형편없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듯이 이삭도 그렇게 만드실 것이고 야곱도 그렇게 만드실 것이고 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반응했다면 에서를 그렇게 만드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형편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요즘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데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먹을 사람들이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 다른 거 있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야곱처럼 그래도 어떻게든 가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성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게으른 상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면서 욕을 먹고 있는가. 그건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마음만 잡으시면 이 형편없는 이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꿈을 품은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으로까지 우리를 반드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 많이 부끄러움이 있고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실패를 했고 정말 어쩌면 지금도 내가 잘못된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돌이켜 나오면 됩니다. 거기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듣는 대로 한 걸음씩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야곱이 아주 교활하고 사기꾼이고 야비한 그런 존재로 정해놓고 하는 설교를 우리가 자주 들어왔는데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근본적인 자체가 그 삶의 실력이 없고 형편없는 걸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뿌리 속에는 하나님이 야곱은 택했고 에서는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이 신앙적인 이 각성을 가지고 바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이 우리가 그리 들어왔지만 사실 여기 25장의 후반부에 보면 이 한 구절이 야곱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바로 27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돼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을 조용한 사람, 차분한 사람, quiet man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조용한 차분한이라는 히브리 그 원래 그 원어의 그 단어를 사전으로 살펴보면 그 뜻이 blamelessness, integrity, innocence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을 참고하면은 뭐 활동적인 사냥꾼 에서와 좀 조용한 사람으로 비교하려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굳이 뭐 조용하다, 이 사람은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그런 걸 얘기할 것 같으면 다른 단어도 있었을 건데, 굳이 이 단어를 쓴 그 선택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근거로 본다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테그리티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진실성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비록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은 여전히 자기중심 태도와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큰 걸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실수하고 있었지만 미숙한 사람이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지향하는 바는 뭐였다는 거예요? 인테그리티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허기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사는 이 이야기도 야곱이 뭐 얼마나 야비하고 왜냐하면 야곱이 너무 바닥을 치고 우리하고 똑같아가 정말 지저분해야 우리도 거기서 이 동질감을 느끼고 비슷해질까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도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차피 형편없는 건 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여기서 이 장자권 얘기를 가지고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야곱이 그렇게 형편없었다 그런 얘기보다 25장 34절을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 에서의 그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게 지금 장자권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그래도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실력은 부족해도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전혀 하나님의 콜링에 반응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그래서 장자권도 이 사람이 이럴 때는 그냥 훅 아무치도 않게 던져버리고 나서는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이 야곱이 어쨌든 장자권을 가져오는 또 어떤 그 행동을 합니다. 그때는 막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의 이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 손해를 보면 눈이 시뻘겋게 해서 사람을 동생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이 영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장자권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이 장자권은 뭐 어느 나라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사회나 이 장자의 기득권을 아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자권은 이제 그래서 특권인 동시에 먼저 태어난 사람의 특권인 동시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모든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도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권을 누리려고 해요. 내가 장자니까 아버지의 것을 내가 갖겠다라고 말하면서 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을 땐 그 가정이 불화가 나죠. 요즘도 막 그 재산권 상속 문제 때문에 막 그냥 법정에서 막 머리 터지게 싸우고 뭐 서로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그런 걸 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자의 특권은요. 첫째,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권위를 공적으로 계승하는 거였고요. 둘째는 부친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형제보다 갑절의 그 이 양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녀가 3명이다. 그러면 재산을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아들들에게 한 몫씩 주고 형에게는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말한 것처럼 한 가정을 책임지는 성도로 말하면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장자의 특권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을 통해서 이 가문의 질서를 지켜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단지 장자다라는 그런 권리만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장자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단지 장자라는 명분만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가와 상관없이 특별히 지금 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사명을 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고 다른 짓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장자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장자라는 명분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가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상 장자가 가지는 이 권리와 유익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성경의 내용을 살피다 보면 결코 뭐 장자권이라는 내가 장자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혈통은 장자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는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둘째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당장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삭도 보면 장자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장자였어요. 야곱도 에서가 장자였지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장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왜 믿음의 혈통으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흘러가느냐? 그걸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성격을 볼 부분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그냥 지옥 가든 천국 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혈통이 흘러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이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쭉 보면 일단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 장자도 결국은 어머니, 그러니까 저 새어머니의 그 이 침상을 덮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내가 네 명 있었는데 이 첫째 아들이 셋째 부인하고 야곱의 자기 아버지의 부인하고 성관계를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열두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의 장자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그런 약속에 따른 그 믿음에 흘러가는 그 혈통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가지지 못하고 요셉의 아들들에게로 그게 넘어갔는데 장자권이 그럼 또 결국 글링 흘러가질 않아요.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는 믿음의 혈통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기 25장 19절부터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느낌과 감각대로 사는 존재였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안목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에서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삶을 보면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마 그게 에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 장자로서 가져야 할 혜택, 거기는 민감해가지고 동생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장자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과 믿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래서 에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나쁜 남자? 뭐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멋진 남자. 세상의 여자들이 막 뿅뿅뿅 하트를 보내는 그런 남자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겉은 멀쩡하고 허우대가 아주 그럴듯한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당장 보이고 현실적으로 느끼고 본능을 만족시키고 그런데 치중하는 삶인 거예요. 오늘 얼마나 이 시대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좋은 오빠들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좋은 교회 오빠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쫀대 같고 꼰대 같고 막 이상하게 보죠.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도 야곱과 에서를 보면 에서는 잘나가는 강남 스타일인데 야곱은 저기 어디 뭐 지방 스타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강남 스타일로 흘러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스타일로 흘러갔어요. 여기 지금 가끔씩 제가 우리 딸이나 아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너 지금 옆에 보이는 그 왜 공부만 하는 애들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찌질하게 막 보고 그러잖아요. 너네가 지금 안경 이렇게 두껍게 써가지고서 그 공부만 하는 애들 바보 취급하고 그러지? 너 지금 열심히 안 하면 앞으로 지금 뭐 고등학생이라면 3, 4년 뒤에 너는 그 사람 밑에서 일할 거야. 너는 지금 잘 나가고 뭐 여기 폼 잡을지 모르지만 얘는 지금 두꺼운 안경에 머리 흐트러져 있고 공부밖에 모르고 자던 흔적 여기 있고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얘는 훨씬 더 너보다 멋진 모습으로 너를 통솔하고 너를 너는 한 시간에 5불 벌으면 얘는 500불을 벌 거예요. 그러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주변에 이 잘 나가는 오빠들, 교회 안에서도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 닮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불안해요. 그런데 교회 언니들은 또 그런 오빠를 좋아하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사람을 보는 눈을, 똑같은 에서와 야곱은 똑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털이 북실하냐 아니냐 그것만이었지 사실은 둘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다음 주에 나오는데 속일 때 그 털을 막 몸에 붙여가지고 가가지고서 이렇게 만지게 하거든요. 근데 털이 아니라 몸매 자체가 다르거나 그러면 아버지가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털을 달아놓으니까 구분을 못할 정도다라는 것은 둘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김새가 똑같은 쌍둥이였는데, 그리고 아버지도 똑같이 이삭이었고 그 이삭 밑에서 똑같이 배웠고, 또 더불어서 그때까지 할아버지가 살아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얘들이 태어나고 15살이 될 때 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살아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에게서 또 믿음을 배우고 그랬을 건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건 어디였어요? 완전히 극과 극이었죠.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은 제단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있지만 보는 게 십자가를 보느냐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완전히 극과 극의 길을 걷는 거죠.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거, 느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요, 이 창세기의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은 절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걸 모으려고 하고 내 창고에 자꾸 쌓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갈 때 탈탈 털고 갈 수 있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는 성도는 뭡니까? 보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장 후반부는 이렇게 이 굉장히 중요한, 별거 아닌 것 같은 사건 같은데, 이 이삭의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눈,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눈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장을 잠깐만 살펴보면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로 흉년을 맞는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그대로 떠서 그냥 옮겨놓은 것 같이 그렇게 지금 26장이 시작이 되고 대부분 다 그렇게 보입니다. 뭐 그 시대에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오게 되면 항상 그 애굽의 그 나일강 유역의 곡창지대에는 식량이 끊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흉년을 만나면 대부분 다 이제 이집트 쪽으로 가서 식량을 구하곤 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아마도 이 이삭이 해변길 비아마리스를 이용해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그랄 땅, 아버지가 살았던 데 있었죠? 지난주에 살폈던 그 그랄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 땅에 네가 머물면 너의 아버지와 내가 약속한 게 있는데 이것을 너에게 그대로 이룰 거야. 그거는 이삭과만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덤을 통해서 자기가 거기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그런 꿈을 주었죠.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을 닮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을 때 다른 말 없이 그냥 그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지금 그 시기는 흉년의 시기였고 삶에 굉장히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군말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거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버지의 덕을 받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배운 그 모습, 그 하나님을 자기가 소개받았을 때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특별히 택해서 그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무조건 이끌어가는 그런 편애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와 더불어 약속을 지켜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보면 목사님 자제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은 방황의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자꾸 워낙 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발적이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버지는 목사인데 아들은 망나니가 되는 경우가 많죠. 저희도 위태위태하고 막 그래서 그걸 지켜가느라고 참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밑에 이삭이 어쩌면은 지금 이삭 밑에 에서와 야곱이 똑같은 환경에서 아주 다른 극과 극을 보여주듯이 그럴 수 있었을 것인데 이삭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가 믿음을 따라 선택한 그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이 이삭도 이삭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걸어야 되는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목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을 막 하시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2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면 이 사람이 알아듣고 그것에 반응을 하든 무반응을 하든 뭐가 결정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야 되는 건데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성문화돼서 이렇게 책으로 나오는 거는 나중에 이제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는데 비록 얘기는 없지만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알려주셨고 당신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불신자다라는 말도 있고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계속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반응으로, 어떤 사람은 안티로, 또 여기 교회에 온 사람은 순종함으로. 지금 하나님은 계속 당신을 알리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잔치에 초대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초대되어 나왔을 때 하나님은 초대만 하고 멈춰 계신 분이 아니죠.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도 이삭을 볼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또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성경이라는 게 배울 수 없어서 이렇게 못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배우고 싶지 않아서 못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선포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포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이렇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다 압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기 싫고 그렇게 따라가고 싶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일부 교회 강단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공급하는 그런 일을 좀 게을리하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누구라도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일에 관심만 있다면 반응만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길이 열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일단 예배를 통해서 듣지요. 그리고 또 셀을 통해서 또 다 반복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관심만 있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존재를 여러분 각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친구 때문에, 또 여자친구 때문에, 또 남자친구 때문에, 또는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야 돼서 뭐 그렇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초대입니다.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길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그 바닥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런 식으로 남과 연결이 돼서 내가 이거를 여기에 같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온 분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 나를 부르신 거구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거구나.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성경과 말씀에 마음을 여시고 한 걸음씩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을 만드실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먼저 된 자는 무조건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무조건 먼저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처럼 듣고 반응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그런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그다음 26장에 계속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 얘기하고 거의 똑같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가시면서 깨달아가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26장 그 맨 끝에 또 에서의 얘기를 해요. 25장에서 정의한 이 에서가 어떤 존재인지 26장 끝에 또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한 주간 또 나가셔서 차분히 25장, 26장을 읽어가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살펴왔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이 의미가 뭔가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